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0개 회원국 대사가 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 5월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옌스 스톨테메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은 스웨덴, 핀란드에게 좋은 날이며 나토에게도 좋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2개 회원국이 한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안 린데 스웨덴 외무장관과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최종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았습니다. 비준 절차는 몇 달이 걸릴 전망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70여 년 동안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 노선을 지켜오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나토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했고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도 참여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루가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루가노 선언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가들이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개발금융과 대출, 차입 관행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슈미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을 우방국과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슈미할 총리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에 7,5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낮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핵심 경제 관료가 5일 화상회담을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날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류 부총리가 옐런 장관에게 대중관세와 제재 해제 그리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중국이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경제정책과 세계 공급망 안정화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소통 강화와 협력이 중요하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두 사람의 이날 대화가 솔직하고 실질적이었다면서 관세나 제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옐런 장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와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일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일부 완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선박 두 척이 일본 센카쿠 열도 인근 영해에 진입했다고 일본 정부가 5일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 선박들이 5일 새벽 4시 30분쯤 우오쓰리섬 인근 수역에 들어와 일본 고기잡이 배에 접근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선박들은 4시 50분쯤에는 우오쓰리섬 남서부 쪽으로 약 19에서 21km 떨어진 일본 영해를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일본 순찰선들이 중국 선박에게 즉각 영해에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열도 인근 일본 영해 진입이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가 5일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필즈상은 국제수학연맹이 4년마다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 주는 최고상으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립니다. 국제수학연맹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허준이 교수를 비롯한 4명을 필즈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휴고 디미닐 코핀 씨가 그리고 영국에서는 제임스 메이너드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는 금메달과 함께 15,000 캐나다 달러의 상금을 받습니다. 허준희 교수는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계 수학자로서는 최초로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허준희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교수에게 축전을 보내 필즈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미국 수도 컬럼비아 특별구 워싱턴 DC 의회가 오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김치는 수천 년 동안 한국 음식과 문화의 주식이었고 야채를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킨 음식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컬럼비아 특별구 DC는 김치의 역사와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김치의 날을 제정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11월 22일은 한국 정부가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2020년에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 제정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버지니아 또 뉴욕주에 이어서 워싱턴 DC가 네 번째인데요. DC 의회의 김치의 날 결의안은 2019년 기준으로 거의 200만 명 정도인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한인 인구는 미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규모이고 한국의 대중음악과 화장품, TV 드라마 또 부상하는 한국계 미국인 요리사들이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음식을 알리고 있어서 미국 사회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원전 1세기 정도인 삼국시대 초기에 기원을 둔 김치는 고춧가루와 파, 마늘, 생강, 젓갈 등 다양한 재료와 양념으로 만들고 그 종류가 수백 가지이고 뇌졸중과 암 등 발병을 낮추는 효과가 연계되어 있고 또 미국의 주요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고 2013년에는 유네스코가 김치를 준비하고 보존하는 한국 전통의 김장 과정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김치는 약 2,800만 달러치로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서 그 시장 규모가 10배가량 커졌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또 밤부터는 평안 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삼전은 15도에서 시작하고요. 희산은 18도, 청진 20도입니다. 함흥과 장전은 22도, 원산과 신의주는 23도에서 시작하는데요. 서쪽의 아침 기온이 더 높습니다. 해주 개성 24도, 평양과 사리원 25도입니다. 낮에는 선봉이 22도에 머물겠고 청진 23도, 장전, 원산, 함흥은 27도입니다. 서쪽과 북쪽의 기온이 높은데요. 신의주가 29도, 해산, 개성, 평양이 31도, 중강, 강계, 낮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2.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자국을 재건하는데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면서 3단계 재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 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미국 항공우주국과 중국 외교부가 달 탐사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볼 텐데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데니스 시미얄 우크라이나 총리는 4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선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많은 돈인데요. 이 재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네, 시미얄 총리는 재건 자금의 실질적인 재원은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에게서 동결한 자금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시미얄 총리는 이 자금이 3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참고로 올리가르히는 러시아 내 신흥 재벌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시미얄 총리는 러시아 당국이 잔인한 전쟁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파괴했다면서 러시아가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원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계획된 행사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그런데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총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3단계 재건 방안을 제시했네요.
네. 시미얄 총리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사회 기반 시설에 최소한 1000억 달러의 피해가 나타나면서 3단계 재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수도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단계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작하는 신속 재건 단계입니다.
신속 재건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나요?
네, 임시 주거지나 병원, 학교 등을 건설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국가를 변형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네. 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연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 수도 쿠이우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건 민주 세계의 공통 임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국제 평화를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 우크라이나한테만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 나라의 지역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리는 민주 세계를 단합시키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이 우리 시대의 가장 야심찬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스위스의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공포와 악의적인 파괴 그리고 슬픔의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는 또 자기 결정과 평화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전망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 EU 쪽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투자의 경로를 제시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조율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재건 플랫폼을 통해서 EU 집행위는 개혁과 투자를 결합하는 운용 프로그램에서의 광범위한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액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개전 이래 지금까지 EU가 약 65억 달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재건 작업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유럽투자은행도 4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거액의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네. 유럽투자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신탁기금은 러시아의 침공에 파괴된 다리와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복구 사업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출 강화와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는 5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원칙을 담은 루가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전황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시크 지역을 해방시킨 군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한시크 지역 전투에 참여한 부대는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다른 지역 부대는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다음 목표가 도네츠크 지역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루한시크 지역을 빼앗긴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일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도네츠크의 주요 도시 슬로비안스크에서 가옥 40채가 파괴됐습니다. 바딤랴흐 슬로비안스크 시장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5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서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나토 30개 회원국이 5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근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고 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네요.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서북부 칼라칼 파크스탄 자치공화국에서 최근 격렬한 시위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다쳤다고 우즈벡 당국이 밝혔습니다.
시위가 왜 일어난 겁니까?
네, 샤프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헌안이 발단이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헌법에는 카라칼 파크스탄을 영내 주권 공화국으로 규정하면서 주민 투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헌안에 이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헌안에 그 카라칼파크스탄의 주권이나 또 분리 독립권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카라칼파크스탄에서 개헌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지난 1일 자치공화국 수도 누쿠스에 모인 시위대가 도심 행진에 이어서 지방 정부 청사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난 것이네요.
맞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사망자 가운데 14명은 민간인이고 4명은 사법집행 관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요 사태 과정에서 500여 명이 체포됐는데요. 현재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석방됐습니다.
네. 자, 카라칼 파크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우즈베키스탄 서북부 아랄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소수민족인 카라칼 파크족이 사는 곳인데요. 7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카라칼 파크족은 우즈베키스탄의 주류인 우즈베크족과 다른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즈베크 정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우즈베크 대통령실은 범죄자들이 이번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 국외 망명 세력들은 공화국 정부 해체와 새 선거 그리고 고문이나 자의적 구금 등 현지 사법 집행기구의 행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안 어떻게 계속되는 겁니까?
네,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르조예프 대통령은 결국 카라칼 파크스탄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예.
이와 동시에 이 지역에는 한 달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달 탐사와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단은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넬슨 국장은 최근 독일 빌트지와의 회견에서 중국의 달 탐사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가 반발한 겁니다.
네. 나사의 넬슨 국장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네, 넬슨 국장은 해당 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달에 착륙해 이곳은 이제 중국에 속하며 다른 사람은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달은 중국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는 나가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넬슨 국장은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군사적인 것으로 중국은 그간 다른 나라들로부터 아이디어와 기술을 훔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넬슨 국장은 또 중국이 우주에서 군사적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현재 중국 우주 정거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중국은 다른 나라의 위성을 파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넬슨 국장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넬슨 국장 발언에 대해 미국 나사 최고 책임자가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한 건 처음이 아니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 측은 중국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우주 탐사 노력에 대해 끊임없이 중상 모략을 해왔다며 중국은 이처럼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나사 넬슨 국장의 발언이 근거 없는 모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중국은 언제나 우주에서의 인류 공동의 미래 건설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를 무기화하거나 우주에서 군비 경쟁을 벌이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넬슨 국장의 발언은 중국 달 탐사 계획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달 탐사에 아주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2013년 처음으로 무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또 2019년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무인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2020년대 후반에는 달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네, 중국에 맞서서 미국도 달 탐사 프로그램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969년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면서 달 탐사를 선도한 미국은 한동안 예산 전략을 이유로 달 탐사 프로그램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시절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서 미국도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2024년에 유인 궤도선을 달에 보내고 2025년엔 달 남극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미국은 전진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한 6명이 숨졌습니다. 이어서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경찰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생일인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맞아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미국은 항상 움직이고 있고 항상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들에게 낙관주의와 단결의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군인 가족들과 참전 용사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진보와 전진,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 약속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AP와 NORC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8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근 연방대법원의 보편적인 낙태권 권리 이 폐기에 따른 혼란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4일 연설에서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비판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AP와 NORC 여론조사에서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답한 비율이 79%에 달했는데요. 네. 이 공화당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들의 경우 90%, 민주당 소속의 경우 6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후 과거 최악의 상황이 다시 우리를 후퇴시키는 상황이 때때로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은 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보편적 낙태권 폐기 결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사회 정치적 양극화도 지금 미국인들이 우려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선거 예측 사이트인 538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안 가운데 정치적 양극화가 3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이 4일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시험받는 것처럼 과거에도 시험받은 적이 있지만 결코 실패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정의하는 핵심 신념과 약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 후에 이 독립기념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불꽃놀이도 함께 지켜봤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질 바이든 여사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백악관 발코니에서 이 워싱턴 DC에서 펼쳐진 불꽃놀이를 감상했고요. 백악관에 초대된 수백 명의 군인 가족과 행정부 직원들은 백악관 잔디밭에서 이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네. 이렇게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불꽃놀이도 많이 하고 바비큐 파티도 즐깁니다만 연휴 이용해서 여행도 많이 떠나죠.
맞습니다. 올해는 또 이 독립기념일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전주 목요일부터 이 월요일까지 독립기념일 연휴를 즐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넘게 발이 묶여있던 미국인들이 올해 대거 여행길에 오르면서 항공 대란이 일기도 했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길래 공항의 상황이 그렇습니까?
네. 미국 교통안전청 이 TSA에 따르면요. 지난주 목요일인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요일인 7월 3일까지 미국 공항을 찾은 여행객은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특히 금요일인 7월 1일에는 여행객이 249만 명, 뭐 거의 250만 명에 달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항공 대란이 났다는 건 그만큼 항공사들이 많은 승객들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Flight Aware 따르면 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운항이 취소된 항공편은 2,200편이 넘고요. 예. 지연된 항공편은 2만 5천 편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끝자락인 4일 오후부터는 취소나 지연되는 항공편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항공기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는데요. 올 들어서 저희도 미국에서 항공 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 항공사들의 운영 상황이 왜 이렇게 계속 어려운 겁니까?
네, 뭐 원래 미국에서는 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여행에 나서기 때문에 이 공항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급증한 여행객에 더해서 태풍 등 이 악천후도 운항 차질의 원인이 되는데요. 올해는 또 비행기 조종사를 비롯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인력을 줄인 항공사들이 갑자기 늘어난 여행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AP통신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인력 부족으로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나서고 또 즐겁게 파티를 즐기던 독립기념일에 총기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 하일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기념 이 퍼레이드, 그러니까 시가 행진을 노린 총격이 발생해서 최소한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네, 퍼레이드라면 거리에서 축하 행렬이 이어지는 건데 어떻게 총격이 발생한 겁니까?
네, 이 퍼레이드가 시작된 게 4일 오전 10시쯤이었는데요. 행사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예. 이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건데요. 총소리가 나자 행진 참가자들과 관중은 현장에서 급히 대피했습니다. 특히 이 4.1 퍼레이드는 지역사회 행사로 이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이 많았는데요. 이 사건 현장에는 유모차나 어린이 자전거들이 내팽개쳐져 있어서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립기념일 축하하는 현장에서 총격. 사람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축제가 이 미국 특유의 감염병으로 산산이 찢어진 데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1년에 한 번 축하하지만 이 대규모 총격 사건은 매주 발생하는 미국의 전통이 됐다면서 개탄했습니다.
네. 총격범은 잡혔군요.
네, 이 사건 현장에서 소총 한 정을 확보한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나섰는데요. 이 4일 저녁 하일랜드 경찰국의 루 조그만 서장은 22세 남성, 이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크리모 씨는 사건 현장에서 8km쯤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는데요. 하일랜드 파크 경찰은 다만 크리모 씨를 용의자가 아닌 요주의 인물로 지칭하고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사건 동기에 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범행의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레이크 카운티 중범죄 태스크포스 팀의 크리스토퍼 코벨리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크리모 씨는 이 랩을 하는 가수죠. 이 래퍼 출신으로 소셜미디어에 폭력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와 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 누구인지 공개됐습니까?
네, 경찰이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을 아직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5명은 성인이고요. 이 사건 현장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 희생자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 멕시코 국적의 남성도 한 명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서 일리노이 주지사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즘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뉴욕주 버팔로에서 흑인을 겨냥한 총격으로 10명이 숨졌고요. 바로 열흘 뒤에는 텍사스주 유벨디의 이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19명을 포함해서 21명이 목숨을 잃는 등 최근 들어서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희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독립기념일에 또다시 미국 사회에 슬픔을 가져온 총기폭력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총기폭력 확산과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말 미 의회는 신원 조회와 총기 구매 제한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군의 각 군 당국이 병력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찰도 상황이 비슷하다고요?
네, 이 경찰 행정 연구 포럼이 최근 180개 이상의 경찰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 지난 2년 동안 경찰 인력이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해당 기관의 조사에 응답한 경찰의 인력을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2021년은 2019년과 비교할 때 퇴직이 약 43% 늘었습니다.
네.
은퇴 역시 2019년 2년 전에 비해서 24%가량 늘었습니다. 반면에 이 채용은 이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 고용이 20% 줄어든 뒤 2021년에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2019년 2년 전에 비해서는 4% 가까이 고용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둔 사람은 많은데 새로 뽑은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2년 동안에 경찰 인력이 약 3.5% 줄었다고 합니다.
예.
전체 정원 가운데 약 93%만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명에서 250명 사이 규모의 경찰국은 전체 정원의 90% 정도가 채워져 있고요. 이어 다음 단계인 251명에서 500명 이하의 이 경찰국은 92%, 그리고 500명 이상의 대형 경찰국의 경우에는 94.5%의 인력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상황이 좀 다른가요? 구체적인 상황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대표적인 대도시죠. 이 로스앤젤레스 LA 경찰국은 지난 2019년 1만 명 이상의 인력이 있었지만 현재 약 9,300명가량으로 줄었다고 밝혔고요.
예.
시카고 경찰국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의 채용 담당자는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총 정원이 이 12,500명인데 이 가운데 현재 1,300명에 가까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 2월에 시애틀 경찰국은 CNN 방송에 현재 부족한 인력이 220명 이상이라면서 이는 약 전체 정원 가운데서 1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서 새로운 인력 충원이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상황 좀 보죠.
네, 필라델피아 경찰 당국은 CNN 방송에 올 상반기 경찰 채용한 행사에 600명이 올 것이라고 응답을 했지만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이 가운데 3분의 1인 200명의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신체 검사까지 진행한 경우는 3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인트폴 경찰국은 월스트리트 신문 저널에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에 이 지난 2012년에는 경찰 학교에서 26명을 뽑는데 700명 이상이 몰렸지만 지난해에는 66명을 뽑는데 지원한 사람이 200명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경찰 인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경찰 행정 연구 포럼에 따르면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우선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퇴직 또는 은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에 더해서 경찰직에 대한 지원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20년에 벌어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또 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 단체는 분석했습니다.
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하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한 그 사건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5월에 발생했는데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내 편의점에서 위조 집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요. 당시 백인인 데릭 쇼빈 전 경관이 이 진압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이 플로이드 씨가 고통을 호소했고요. 이후 플로이드 씨는 결국 이 병원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경찰의 이미지가 추락하게 됐죠. 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조직적인 인종차별을 중단하라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자, 경찰 당국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채용을 더 늘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경제적 보상안이 있습니다. 피닉스 시의회 같은 경우 최근 신규 인력의 연봉을 2만 달러 올리는 것을 승인했고요.
네.
LA 경찰국은 매일 $1,000의 거주비용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채용시험 통과 점수를 낮추기도 했고요. 또 약물 사용 경험이라든가 문신 등 기존의 이 채용에 제한이 됐던 항목을 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대 전후 흑인들이 인종차별로 고통받고 있을 때 미국 여러 도시에서 인종 문제 폭동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인종 폭동은 1920년대를 전후해서 벌어진 인종 폭동 가운데 최악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발단은 한 흑인 소년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인들이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흑인 소년 한 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해변 한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몇몇 백인들이 흑인 소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흑인 소년은 백인들이 수영하는 해변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돌을 맞고 목숨을 잃었는데요. 소년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흑인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순식간에 흑인 폭도들과 백인 폭도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서로 싸웠고 폭동은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인종 폭동이 이어졌지만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 흑인들의 이동은 계속됐습니다. 흑인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적어도 남부에 살던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이길 바랐습니다.
흑인들이 오랜 삶의 터전인 남부를 떠난 이유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남부에서 흑인은 경제적으로 일어설 기회가 적었고 인종차별이 심했고 무엇보다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아주 흔했습니다. 고향에서 평생 백인에게 차별당하고 억눌려 살 수 없었기에 흑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향인 남부 시골 농장을 떠나 북부 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에 정착한 흑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생활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사는 건 더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에서 만난 백인들 역시 남부 백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 백인들은 겉으로는 아닌 척 드러내놓고 차별하진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흑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도시 백인들은 끔찍한 인종 폭동을 일으켜 흑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꿈을 안고 남부를 떠났던 수많은 흑인은 새로운 지역에 정착해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부 흑인들은 북부 도시에서 겪은 인종차별 경험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이들은 남동부 시골은 인종차별이 공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북부 도시는 속으로 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인종차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남부의 공개적인 인종차별을 북부의 비밀리에 자행되는 인종차별과 서로 맞바꾸었을 뿐 흑인들은 미국 남부와 북부 어디를 가든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았습니다.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일부 흑인은 1900년대 초 유명한 흑인 지도자 부커 워싱턴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노예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흑인들이 여전히 차별받고 가난에 시달리던 때에 흑인 사회의 교육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856년 4월 5일 버지니아주 프랭클린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담배 농장의 백인 농장주였고 어머니는 부엌일을 하는 흑인 노예였어요. 부커 워싱턴은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웨스트버지니아 광산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고 18살 때 버지니아주 햄턴의 한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노예였던 흑인들과 자녀들에게 전통적인 교과 과정 외에도 목공과 벽돌공, 양재 같은 다양한 실업 과목을 가르쳤어요. 부커 워싱턴은 이 학교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학교라고 확신했습니다. 흑인들이 노예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햄턴에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 청소일을 하며 독하게 공부를 마쳤어요.
부커 워싱턴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1856년생인 부커 워싱턴은 노예로 태어난 흑인의 마지막 세대로서 흑인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다른 흑인들도 모두 교육을 받고 깨우칠 수 있길 바라면서 평생 교육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881년 엘라베마주에 신설된 흑인 사법대학인 터스키기 전문학교 초대 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흑인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급속도로 성장시키면서 더 적극적으로 흑인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남부 백인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에서 흑인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미국인들은 흑인 최초로 국제회의 무대의 강연자로 선 부커 워싱턴의 연설에 환호했어요. 부커 워싱턴의 노력으로 백인 자선사업가들은 흑인 교육에 재정적인 후원을 보냈고 1900년에는 전국 흑인 기업 연맹을 결성해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남부의 흑인들을 위한 공립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남부 여러 주의 흑인들은 노예 해방이 선언된 뒤에도 민권과 경제활동, 교육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1915년 5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학에서 일하며 흑인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이어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런 말을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가 되지 마세요.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Happy to be here again.
Did you know this city's violent crime is on the rise?
I heard. There's a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So they say, don't become a statistic. Go home early. And don't stay late at work.
제가 존에게 이 도시의 범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아냐고 물었더니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이 도시에서 100명 중 1명꼴로 강력 범죄의 희생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가 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통계 숫자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be a statistic. Don't become a statistic.
조심하세요.
Don't be a victim of violent crime.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그럼 이번에는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조심하라는 말에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같은 말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I think I'm doing okay. How about you?
The same. But David is in the hospital.
Is he okay?
He caught the COVID virus, but he's fine now. He will be released this afternoon.
After all, health is the greatest gift.
I agree. But I have to go now. Stay healthy.
You take care and don't catch the virus.
데이비 씨,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존이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라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Stay healthy.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걸리지 마세요.
Take care and don't catch the virus.
헤어질 때 건강하세요. 잘 지내요 라는 take care 뒤에 don't catch, 붙잡지 마세요. Don't catch 뒤에 감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붙이면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Take care that you don't catch a cold. Be careful, don't catch a cold.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Take care that you don't catch COVID. Be careful, don't catch the virus.
이번에는 조심하라는 말 look out for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are you going to Europe?
Next week. See you in a month.
Make sure you look out for pickpockets in Europe. You should always look out for trouble. You don't want to lose your stuff, especially your passport. So be safe. See you next month.
제가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존이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Look out for pickpockets.
Look out for 뒤에 조심해야 할 사람이나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You should always, 당신은 항상 look out for, 조심해야 합니다. Don't lose your stuff, 당신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자, 그럼 끝으로 조심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에 포함되지 말라는 표현으로 조심하라는 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know this city's violent crime is on the rise?
I heard. There's a 1 in 100 chance of falling victim to a violent crime in this city. So they say, don't become a statistic. Go home early and don't stay late at work.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조심하세요. Don't become a statistic. 통계에 포함되지 말라는 표현으로 Don't be a statistic. 조심하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